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당신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선선한 가을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의 이 전반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이런 극심한 고난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이 후반부인 오늘의 본문에서부터는 완전히 톤이 바뀝니다. 죽음의 고난에서 벗어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가 십자가라면 후반부는 부활이죠.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서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이거 언제 나가나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광야가 등 뒤로 지나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는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함께 기도하며 이 고난의 때를 같이 통과할 수 있는 형제들, 그리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형제들한테 이 다윗은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면 공동체 전체를 살립니다. 한 사람이 이 소망을 이루면, 한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부흥을 체험하면 공동체 전체의 그 축복의 파급 효과를 퍼뜨리는 거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로부터 야곱의 모든 자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축복이, 이 파급 효과가 확산이 됩니다. 이 축복이 전염성이 있어요.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걸렁 함께 살면서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은 일단 네 걱정부터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누가 이 국가와 민족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습니까? 그런 개인 개인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술 마시면서 막 나라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부터 반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국가라는 게 간단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모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교회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면 교회는 바로 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성은 관리하지 않은 채 교회 전체를 향해서 뭐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너질 때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침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대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형제가 잘못될 때 이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결된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중보하고 붙잡아줘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모든 부서가 다 골고루 발전하면서 가야지 한 군데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부서까지 막 같이 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애들 문제 같지만 아니에요. 주일학교 때문에 어른들이 막 흔들려요. 그게 굉장해요. 청년들이 청년부 문제 같지만 청년들이 뭐 결혼을 제때 못한다거나 직장을 제대로 못 찾는다거나 시험에 들면 또 어른들이 또 다 파급 효과가 와요. 또 어른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면 어른들이 맨날 집에서 막 싸우거나 교회 때문에 막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게 또 애들한테 파급 효과가 가요. 그래서 보면 이 교회 모든 부서가 전도 부서도 선교 부서도 성가대도 다 구석구석이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나니까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요. 리더십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다윗이 속한 유다민족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생기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 영적으로 살아나면 여러분 가문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부서가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체험해야 합니다. 생기를 체험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일단은. 사람은 사람을 잘 돕지 않아요. 특히 내가 힘들어지면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다윗은 이 인간관계의 무상함을 광야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떠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 이 말이 참 따뜻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힘든 사람 얘기를 인간은 들어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도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이 찬양이 달라집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From you comes the theme of my praise. 이 찬송이라는 게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간증에다 음악을 옷 입힌 거거든요. 그래서 간증이 있어야지 진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뭐 크게 하라, 뭐 뜨겁게 하라고 하지만 그게 뭐 볼륨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체험이 있어야 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뜨거움이 있어야 열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은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 이것은 찬양할 때입니다. 그때 나오는 찬송은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가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25절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그럼 소원을 갚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26절 보세요.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고 난 뒤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다 초대해서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하늘 잔치를 벌이는 동안 그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이 그들을 또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죽퉁살퉁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주신다면 입을 싹 씻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잘라서 광야에서 나온 것처럼 소원을 갚지를 않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빨리 타락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헝그리 정신을 살려만 주신다면, 우리가 배만 굶지 않게 해주신다면, 우리 자식만 잘 살게 해주신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게 해주신다면, 이 교회를 부흥만 시켜주신다면 이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고 이 교회들을 이렇게 부흥하게 해주셨는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켰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것은 광야에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플 때 사람이 영적으로 겸손해요. 건강하고 난 다음에 죄 짓고 다녀요. 돈이 없을 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데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돈 가지고 딴짓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성공한 뒤에도 그 성공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가기를 바랍니다.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써야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쥐꼬리만한 힘을 가지면 자신을 위해 쓰거든요.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취업하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셔서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마음이 살도록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독한 가난에서 건져주셔서 여러분의 기업을 부강시켜주셨으면 여러분이 그 돈으로 흥청망청하지 말고 그 돈으로 여러분이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고 가난한 자를 위해 돕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소원을 갚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을 잘 키워주셨으면 그 자식 명문대 나와가지고 그냥 호화롭게 사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강조해 줘야 돼. 너는 네 자신만을 위해 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가훈을 계속 줘야 합니다. 소원을 갚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섰을 때 소원을 갚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헌신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토요일날 그 LCS의 그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교회에서 이제 헌신 예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남전도의 사람들이 이제 순서를 쫙 좁았고 왔는데 이게 헌신 예배 같지가 않다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냥 뭐 남전도의 사람 나서 특송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장로님이 하고 설교는 자기가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게 헌신 예배라는 거지. 여기에 무슨 헌신이 있냐? 적어도 헌신 예배를 한다고 하면은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린다거나 아니면 나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거나 뭐 우리 아이의 인생을 주님에게 드린다거나 뭐 헌신이 있어야 그걸 놓고 재물을 놓고 헌신 예배를 하지 이게 무슨 헌신 예배냐 이거는 종교 의식이다. 적어도 아니면은 그냥 남전도의 전체가 뭐 올해 하루에 두 시간씩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뭐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이게 헌신 예배가 아니냐 다시 짜오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더니 회의하고 왔다고 헌신 예배 안 하기로 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그렇구나. 전공을 짚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헌신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순종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은혜를 받길 위한 예배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재물이 없으니까 옥합을 안 깨는데 무슨 파워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이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뚫고 나온 다윗이 광야를 뚫고 나오자마자 이제 왕이 되고 힘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딴짓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살찔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 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은 그분이 거기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서 딴짓할까 봐 걱정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풀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그렇지만 건강한 몸으로 끝까지 소원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방 앞에서 성공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나쁜 짓 하는 그런 악한 엘리트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열방과 민족에게 나누어주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약속의 땅이 소원을 갚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축복의 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7절 31절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이제 온 세계까지 드넓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 하지만 사람들은 갈수록 더 이기적이 돼가요. 뭐 나라 사랑, 국가와 민족 이건 옛날 얘기고 전부 다 개인주의적이 강합니다. 옛날 대학생들은 그래도 사회운동하면서 데모는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국가와 민족이라는 말은 항상 했어요. 이제 대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돼요. 기독교 동아리도 안 되고 학생운동도 안 돼요. 전부 다 자기 직장 찾는 거, 자기 스펙 쌓기. 전부 다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하나 되고 뭐 올림픽 때나 그렇죠. 조금만 힘들어지면 모든 나라가 국수주의입니다. 독도, 생각구, 열도 그리고 중동지방에서 나라들끼리 힘들어지면 전부 다 자기 민족 중심이에요. 자기 영토 중심이에요. 외국인들은 떠나라 그러고요. 이민자들은 떠나라 그러고 전부 다 국수주의로 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야 우리는 비로소 민족을 보고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으면서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권 하나 잡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이제 그 축복이 열방으로 흘러나갈 것을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 대단하죠? 다윗은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글로벌 미션의 꿈을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전 세계 복음화의 꿈을 그때 벌써 꾼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가 꾼 게 아니라 성령이 꾸어주게 하신 꿈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꿀 수 있는 꿈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야심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그 시대를 초월하고요. 지금 다윗은 2-3천년 앞의 미래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초월하고 자기 나라를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경직된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기들밖에 몰랐습니다. 자기들 안에서 부족끼리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의 시야가 이토록 편협할 때 다윗의 눈은 세계를 향하고 있었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는 말이 생기기 3000년 전에 벌써 다윗은 세계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세계를 복음으로 덮는 그날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난이 너무 극심하면 사람은 자기 문제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자기 문제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보았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경배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지리학적으로 세계를 크신 분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분임을 알았어요. 미래에도 계시는 분임을 알고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건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예언적 시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온 사람은요, 세계를 보는 눈이 틀리고 시대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역사를 보고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라.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날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벌써 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장차 완성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시편 22편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기도문으로 삼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의 시편을 기도로 삼으시면서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자신의 대속사역의 드라마를 펼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다윗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강물이 그 온 땅으로 흘러가서 모든 족속과 백성 방언에 그 죄가 씻겨지는 온 세계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자체를 너무 묵상하면 괴로운데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이 꿈을 보고 미래를 보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난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부활을 보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를 보기를 바라고 자신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에 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눈은 또한 자기의 시간을 초월해서 자기 후손, 다음 세대까지 보고 있었어요. 30절 보세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 대해도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세계 선교는 10-40 윈도우라 그래가지고 위도, 경도, 10도, 40도 그 안에 들어오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4-14 윈도우예요. 4살부터 14살짜까지 이제 지리학적이 아니라 연령으로 4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에게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80%가 그때 다 결정이 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음 세대 선교의 타겟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그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가족들이 참 우리 교회에 많은데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은 이 아이의 미래의 축복의 하이웨이를 깔아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 다윗은 그래서 천년 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을 뚫고 나와서 자기 혼자 극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까지 쫙 펼쳐지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안에 너무 깊이 묵상하고 가라앉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넘어서 여러분은 이 세계를 품어야 합니다. 민족을 품어야 하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힘들어도 비전까지 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힘든 고난을 뚫고 나와서 서원을 지켰던 다윗처럼 민족을 넘어 열방을 품고 또 자기 세대를 넘어 그 다음 세대까지 품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